VOA 세계뉴스입니다. 미얀마 최대 도시 두 곳에서 오늘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해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쏘고 실탄을 공중에 발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양곤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다쳤다고 전했고 만달레이에서는 현지 언론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린 군부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한 뒤 그를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에서 취재 중이던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한 명이 구금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양곤에서 시위대를 취재하던 기자 기타지미 유키 씨가 이날 치안당국에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병대 시설을 어제 공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에 대응해 공습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로켓 공격으로 미국인들이 다쳤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과 연합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번에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에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이번 공습에서 시리아 동부 국경 지역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시설 다수를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미국이 인권과 법치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곧 공개할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읽은 뒤에 살만 국왕과 통화했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이었던 카쇼기 씨는 지난 2018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뒤 실종됐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그가 영사관 안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법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5명에게 각각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5천만 회 접종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을수록 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등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물려준 혼란에도 불구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5세 이상 가운데 거의 절반이 그리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75%가 백신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상태에서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바이든 대통령 외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I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가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일반 냉동 보관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을 극저온 냉동고 대신 일반 냉동고에 2주 동안 보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지난주 미 정부 당국에 백신의 극저온 냉동 보관 규정을 완화해 약국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FDA 측은 이번 조치로 화이자 백신의 유통과 보관에 따른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곳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FDA는 지난해 12월 해당 백신을 승인하면서 이 백신을 섭씨 영하 80도에서 60도 사이에 보관하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인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중국령 나오이다오에 상륙하는 외국 선박에 자국 해상보안청 함정이 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 집권자민당 산하위원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상보안청은 스스로를 지키거나 비상탈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국 선박에 대한 사격을 허용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상륙을 시도하는 외국 선박에 사격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미 하원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2주년을 맞는 가운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양측의 제안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함경 동해안은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미 하원 의원들이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록서 이 초선인 영김 의원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의원들 간 공식 교류 채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이 한국과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데 진지하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 is truly serious about working towards a peaceful future with South Korea, then its participation in such reunifications must become the norm.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4일 글로벌 평화재단과 미주통일연대, 원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올 초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첫 한 달 동안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꼽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2017년부터 공석인 국무부의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특사 임명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 증진,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의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김 의원은 미국과 한국 의원들 간 긴밀한 협력과 북한의 도전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한 의회 간 공식 교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continue to work towards the formal establishment of a U.S.-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이어 최근 열린 외교위 첫 회의에서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에게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며 두 사람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반도 통일과 이산가족 상봉의 날을 고대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rder to move towards that future, there must be a complet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김 의원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잔인한 독재 정권에 양보하기 전에 김정은이 핵무기 도전을 통해 수백만 명의 죽음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도 계속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우는 그 국가가 어떤 모습인지를 정의한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강제노동, 정부 지원의 살인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전쟁 포로들의 증언과 미국인 오토원비어에 대한 대우와 그의 죽음이 보여주듯이 북한의 인권유린은 자국민을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우리의 핵심 가치와 정반대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선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계 초선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도 이날 포럼에서 자신 또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에 있는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are getting all old. I think it's time to open them up and let them meet their
민주당의 GK 버러필드 하원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시절 밝힌 북한의 비핵화와 전념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가족을 둔 비극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외에도 북한의 무모한 지도자에 의해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situation must come to a resolution with new approaches.
그러면서 자신이 속한 외교위가 한반도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접근법과 혁신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로 위트만 의원은 북한의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트만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독일의 통일을 위해 베를린 장벽에 섰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의 경우 38선에 서서 70년 동안 비극적으로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연 지 27일로 2년을 맞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결렬로 끝난 이 회담 이후 북한은 대미 협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새롭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양측의 제안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2019년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담을 일찍 종료했습니다. 8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서 의견이 본격적으로 대립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지역의 상당 부분을 비핵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대가로 기본적으로 모든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대가로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만을 고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시설에 더해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의 포기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이 미북 모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4일 VOA에 양측이 모두 매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both sides made very significant errors. Kim Jong-un may have been persuaded by his advisors that President Trump needed a deal so badly that he would accept the one-sided.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너무 원한 나머지 자신의 일방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오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역제안을 한 것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번영을 위해 미국이 돕겠다는 모호한 약속을 하면서 모든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모든 중요한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공평한 거래가 아닌 일방적 거래라고 아이론 전 특보는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24일 VOA에 미북 양측이 하노이에서 서로 많은 것을 요구하며 적은 것을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거의 모든 유엔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한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What it was offering was just a portion of its nuclear weapons infrastructure and the oldest portion of it at Yongbyon. Some people think that the Yongbyon facilities are so old that they don't have much.
북한이 제안한 영변은 핵시설의 일부일 뿐이자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영변의 시설들이 너무 노후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고 피츠패트릭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그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열렸지만 곧바로 결렬로 끝났습니다. 당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섰던 북한 측 김명길 순회대사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당시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제안들을 한 것으로 자신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I'm told that Steve Biegun, who is the U.S. representative, made some interesting new proposals, but the North Koreans didn't react to them. Instead, read out a statement.
하지만 북한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고 평양에서 미리 작성해온 성명만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북한이 스톡홀름 회담에서 진지하게 협상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것은 북한의 무응답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ll remember the Trump administration offered over and over again after Hanoi to start working level talks and there were meeting in Stockholm that lasted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거듭 요청했지만 북한은 스톡홀름 회담에만 나타났고 이마저도 결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세모 전 조장관은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협상 제안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협상이 재개되면 하노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랐던 안건들을 물론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was put on the table at Hanoi has to be re-examined. It won't be the deal that either side sought. Both sides sought much more than they were giving. But the fact that they were putting something on the table.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조합과는 달라야 하겠지만 하노이 회담 당시 언급한 개별 요소들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자체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가장 좋은 합의는 아니겠지만 영변에 다른 시설들을 더한 영변 플러스 알파와 현장 검증 조치 그리고 이에 상응한 미국의 일부 제재 해제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주 카네기 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하노이 협상의 요소들을 토대로 핵 협상의 진전을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A good way forward would be to try to revisit the Yongbyon agreement. You know, the North Koreans insisted that we lift the five major economic
디마지오 연구원은 북한이 당시 영변 핵시설 해체에 상응해 5개의 주요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고집했는데 그것이 북한의 협상의 시작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노이 협상에 올라왔던 안건들을 다시 점검하고 되살리고 협의에 진전을 내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에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디마지오 연구원은 2017년에서 2019년 북한과 미국 간 반관 반민 1.5트랙 비공식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정상급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nothing against symmetry as an element or a stage or a phase. In engagement and a policy of engagement, I just don't think you can replace the hard work of negotiation.
정상회담이 두 나라 간 관여의 한 단계,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어려운 협상 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협상장에서 세부 내용을 해결한 뒤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북한과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실무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실무 당국자들이 만나 정상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대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보고한 뒤 몇 주 뒤 다시 만나는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실무 당국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중국인 기독교 신자 장문석 씨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중국명 장웬샤이로도 알려진 장 씨를 2014년 11월 납치했고 북한 주민들과 신앙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와 북한 내에서 신앙활동 때문에 수감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장문석 씨는 중국 창바이 지역에서 한 충렬 목사와 함께 북중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지원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이 원할 경우 자신의 신앙을 소개했고 다수의 탈북민들이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2014년 11월 북한으로 납치됐고 15개월 후 한 목사는 창바이에서 살해됐습니다. 장 씨는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고 이후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직접 만났거나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미 법원이 북한 정권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한이 배상금을 직접 지불하는 일은 없겠지만 해외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함지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배상해야 할 액수가 23억 달러로 북한 관련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배상금을 받게 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 원고가 17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170명에겐 각기 다른 배상금이 책정됐는데요. 승조원들의 억류 당시 피해 부분과 이후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가족 등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부분이 약 11억 5천만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북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같은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11억 5천만 달러의 두 배인 23억 달러가 북한의 최종 손해배상금으로 판결된 겁니다.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라면 그 전까지 북한의 배상액이 가장 컸던 소송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북한에 억류됐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벼의 부모에게 판결이 내려졌던 북한의 배상금 약 5억 달러가 이전까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상 북한에겐 3억 달러 선에서 배상금이 책정돼 왔는데 아무래도 이번엔 원고가 170여 명에 달하다 보니 배상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이자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50년이 넘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 원고 측 변호인은 50년 전에 인정받았어야 할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경우 배상액은 23억 달러에 약 5배가 넘는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는 판결 시점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지난 50년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이 나온 이달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이 푸에블로호는 북한이 불법으로 납포하고 승조원들을 1년 가까이 억류한 사건이지만 자,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사과를 한 점을 들어서 북한에 대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하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 영해 침범과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한 뒤 승조원들을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당시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 각 승조원들이 억류 기간 동안 당한 폭행과 고문 등의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 법원은 승조원 1인당 억류 기간 335일 동안 하루 만 달러씩의 배상액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자, 소송 제기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사건 발생 5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고 또 판결이 나온 그 이유는 뭔가요?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테러 지원국에 대해선 소송을 허가하는 건데요. 북한은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해제가 됐었죠. 그리고 2017년 11월에 재지정이 됐었는데요. 이때부터 원벼 가족을 비롯한 여러 북한 납북 피해 가족 등의 소송이 줄을 잇기 시작했고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이번 소송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소송 소식을 전할 때 이 궐석 판결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그랬군요.
네, 궐석 판결은 피소를 당한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사실상 모든 피소 사건에 대해 북한은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은 궐석 판결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 사실상 북한이 패소했다고 해도 북한이 23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낮은데요. 원고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이 배상금을 직접 지불하는 일은 없겠지만 해외에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미국이나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찾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관련 자산이나 대북 제재 위반 자산 등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런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북한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 말고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천만 달러까지 보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The way it works is that any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whether criminal or civil mostly go into that.
이 기금은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이 형사나 민사 소송을 통해 부과받는 벌금으로 충당된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2017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푸에블로호 사건 외에 북한에 대한 비슷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북한에 735일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가 지난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도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들 소송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궐석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이번 푸에블로호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식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최근 변호인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몇몇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지아 기자로부터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 대한 미 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을 대리해 2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는 큰 난관은 넘었지만 여전히 배상금 회수 등 해결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승조원들이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가 반환되길 희망한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소송을 맡았던 MSK 로펌의 마크 브레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Justice is served insofar as the courts are concerned, and then the question comes next of.
브레빈 변호사는 2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소한 법원에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다만 남아있는 질문은 원고들이 판결된 배상금을 얼마만큼 받게 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받기 시작한다면 그땐 모두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24일 171명에 달하는 원고들에게 북한이 23억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위해 원고 측에선 40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됐으며 브레빈 변호사는 선임 변호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브레빈 변호사는 승조원 등이 23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당장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ach time there's a distribution, there's a process, and you have to apply and have your application.
미 정부 기금이 분배되는 시기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란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상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달러입니다. 이런 가운데 브레빈 변호사는 승조원들이 이번 판결과 별도로 북한에 남겨진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one additional thing that can happen that would give peace.
승조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과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브레미 변호사는 승조원들이 이 사안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면서 승조원들의 관점에선 푸에블로호의 반환이 정의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이던 던 페퍼드 생존 승조원 모임 회장은 이날 로펌 측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아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사망한 승조원 허먼 볼드리지 씨의 딸인 캐서린 소토 씨는 아버지의 억류로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정의가 실현됐고 이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쁜 감정과 함께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특유의 사회 계급 제도인 성분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과 유사하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내 만연한 인권 유린은 이 같은 성분 제도에서 시작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5일 북한의 성분 제도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과거 유지했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와 비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와 북한의 성분, 반인도주의적 범죄의 유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대해 억압을 행사하고 식량이나 의약품 등의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성분과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유사점이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는 국민들을 백인과 흑인 아니면 유색인종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제도였다며 1950년에 제정돼 1991년에 철폐된 인구등록법이 근간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아파르트헤이트가 인종적인 차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북한의 성분 제도는 가족 배경이나 개인의 정치적인 행동 등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르트헤이트와 성분의 사회 계급 제도와 연관된 반인도 범죄는 각각 남아공의 국민당과 북한 노동당의 정치적 목적과 정책, 관행을 실행하기 위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두 나라의 제도는 제도적으로 특정 계층을 억압하고 기회와 권리, 혜택을 부정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북한인권위원회의 로버트 콜린스 선임 고문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두 제도는 한 나라의 특정 계층이 번영하는 것뿐 아니라 단지 제대로 살아가는 능력마저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wo systems, severely limit.
그러면서 유엔이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처럼 북한의 성분 제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회적 제도는 성분 제도에 기반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로마 규정에 의해 아파르트헤이트를 반인도 범죄로 정의한 것을 더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아파르트헤이트와 같은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는데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로 성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모든 북한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분 제도에 의해 사회 계급이 정해진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성분하에 자신의 계급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그에 따라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분 제도는 최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나 의료 보건의 질, 교육의 기회, 그리고 주거 환경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됐습니다. 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에 연계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국제사회 금융거래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북한을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한 국가로 재진영했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가 끝난 뒤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란과 함께 최고 위험국 단계인 대응조치국으로 계속 남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FATF의 평가 과정이 중단돼 돈 세탁과 테러 비확산 자금 방지와 관련한 평가가 북한의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커스 플레이어 FATF 이장은 25일 총회 종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에 연관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 대응 조치국에 남게 된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e are still gravely concerned by the threat of North Korean illicit activities linked to proliferation financing.
또 최근 지속적으로 북한이 가상화폐를 돈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각국에서 어떤 부분이 조사됐는지 등에 대해 이제 막 논의하기 시작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want to go into details about what exactly is the background of these illicit activities.
앞서 지난해 2월 FATF는 총회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원국들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자국 내 운영되고 있는 북한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대리사무소를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대리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 자금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기구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7개 나라와 2개 지역기구가 가입해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합의로 추진됐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고 남북관계도 악화되면서 공동개최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집행위원회는 오늘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하겠다는 미래유치위원회의 권고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브리즈번이 우선협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남북한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유치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IOC도 이를 환영하며 남북한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한은 그해 10월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실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2일과 12월 14일 두 차례 체육분과회담을 열었습니다. 결국 2019년 2월 15일 도종환 당시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서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미북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동력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이자 한국통일부 사회문화교류분과 정책자문위원인 김동선 경기대 교수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OC에서 그 북한에다가도 9.19 남북정상회담 때 2032를 저 공동으로 유치하는 게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서울에서도 하고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라. 가지고 너희들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라고 이제 IOC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그거를 IOC에서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뭐든 액션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공동 개최 성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월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와 개최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얻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악재들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거센 대남 공세를 이어가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남북관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남북 간 교류는 물론 북한이 외부와의 교류를 사실상 모두 차단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북핵 협상이 진전을 보여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올림픽 공동 개최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단순한 남북 체육 교류 차원이 아닌 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세 전환 이후의 어떤 과정들이 순탄하게 많이 왔다면은 북한도 그 관계 개선의 그 기초에서 국가 발전 전략을 올림픽의 목표를 두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정세가 풀리지 않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이런 정치적 제안에 가까웠던 올림픽이 상당 부분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김동선 교수는 우선 협상지로 선정된 브리즈번이 올림픽 개최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도 남북 정상의 합의 정신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호주가 우선 협상지로 지정된 상황이 남북 간 합의 사항이기도 한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개최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IOC의 협상 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통일부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협력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외교 무대에 복귀했으며 다자주의가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란 동정심을 보이는 것, 서로 다른 부분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라며 유엔이야말로 사람들과 나라들을 함께 모으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증진과 유엔 개혁 등 당면한 과제를 잘 알고 있다며 동맹국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이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면서 할 일이 많고 또 일할 준비도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1인 극으로 미국에 알렸던 한인 여성 극작가 겸 배우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 대학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미 북동부 뉴저지주의 한 소극장에서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열연했던 한인 여성 극작가 겸 배우 백소라 씨.
엄마, 날 팔아. Sell me. I say to my mom, it is my.
백소라 씨는 자신이 직접 쓰고 출연한 1인 창작극 나를 팔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에서 북한 어린이와 여성의 참담한 인권 사례를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렸습니다.
Hello boy. Let's see. Let me see.
병든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과를 팔며 돈을 버는 주인공 소녀 지선이다.
And my best friend Young said, 너 이거 정말 쉬워. 너 거기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름 많이 넣고 요리하고 그리고 애기만 만들어.
병환이 깊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하던 지선은 중국인 남성에게 시집가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속임수에 빠져 탈북을 감행하고 브로커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And I'm nowhere to. It happened so quick. I didn't even stop it.
당시 국제인권예술축제에 출전했던 이 연극은 15세 북한 소녀의 가족애와 탈북 여정, 어린이와 여성의 시각으로 본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북한 주민의 상황을 담아냈습니다. 극도로 두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용감하게 이겨내는 북한 소녀의 의지도 연극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공연 당시 임신 34주 차인 상황에서 무대에 올랐던 백소라 씨.
노스크리안 디펙터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저한테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게 탈북자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그 살고 있는 환경도 저한테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전혀 몰랐어요. 아, 내가 남한 사람인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 이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겠네.
책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백소라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된 상황에서 당시 공연은 필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애를 낳고 5월에도 되고 6월에도 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건 늦추면 안 되라는 그런 책임감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때 안 했으면 이 공연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공연이 되는 거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작품을 완성했던 백 씨는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 세웠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쯤 미 대학들을 돌며 학생들에게 북한 소녀 지선이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코비드가 없었으면 나의 계획은 대학교 투어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대학교들이 이제 지금 다 문을 다 닫았고 인펄슨 수업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지? 내 쇼를 버추얼로 만들어야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어웨어니스를 올리는 게, 그러니까 키우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 코비드라는 게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게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백소라 씨는 조명과 음향, 화면, 배우의 연기 등 연극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을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어 영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관객과 배우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는 연극만의 묘미와 감동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고민한 끝에 지난해 함께 작업했던 제이미 반 다이크 무대 감독과 새로운 시도를 감행한 겁니다. 무대 위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전체 장면도 담기 위해 6대의 카메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했고, 겨울 폭설 속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극 당시 북한과 중국, 과거와 현재로 전환될 때마다 암흑천지인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통곡하는 북한 사람들, 눈보라, 중국교회, 유흥업소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그림이 벽에 비춰지는 등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 극적인 감동을 더한 바 있습니다. 반다이크 감독은 이런 연극적 요소를 제대로 담기 위해 작업 시간을 늘리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대면 리허설 횟수를 최소로 줄이고 비대면 온라인 모임을 병행했는데, 백소라 씨는 20년 넘게 배우로 살면서 집에서 리허설을 이렇게 진행해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무사히 작업이 진행돼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다이크 감독은 미국의 무대예술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명예로운 일에 참여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We're very honored to help share the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e hope that as storytellers, we're bringing awareness to this humanitarian issue and offering our greatest respect for those that have had the courage.
잔인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닥치는 위험은 미국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소감도 밝힙니다. 반다이크 감독은 무엇보다 체포 시 처벌, 교도소, 신문, 인신매매, 착취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한국에만 3만 3천 명이 넘는다며 이런 상황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다이크 감독은 연극과 영화적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번 작품이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영상 연극을 경험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처한 인권 상황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연극 나를 팔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는 이제 미국의 대학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1차 홍보에 들어갔고 오는 3월 17일 뉴욕 브루클린의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 여성센터에서 첫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의 프란시스 로빈슨 여성센터 디렉터는 VOA에 여성 역사의 달인 3월에 매우 적합한 주제이며 여러 교수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규 수업 시간에 공연을 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50분 분량의 공연을 감상한 후 학생들과 제작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자신을 흑인이라고 밝히는 로빈슨 디렉터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디렉터는 지금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면 여성이 강해져야 한다며 자신은 북한 여성들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ll just say that women have to be really strong to find our way and our place in this world. So I wasn't at all surprised to learn that women in North Korea, fight for their freedom the same way that African women fight for freedom and Muslim women, die and fight.
아프리카 여성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슬림 여성들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로빈슨 디렉터는 이번 기회는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시간이 될 거라며 한국인 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에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킹스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이어 뉴저지주에 있는 윌리엄 패터슨 대학 여성센터에서 3월 여성 역사의 달 교내 아시아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비대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백소라 씨와 제이미 반다이크 감독은 미국 대학들의 홍보 자료를 꾸준히 보낼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됐다고 말하는 두 사람은 작업 기간 동안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백소라 씨는 수년 전 자신을 두드려준 이름 모를 북한 여성들의 고통과 강인한 용기의 이야기들로 인해 겸손과 삶의 감사함을 배우게 된 것처럼 북한 소녀 지선의 이야기가 청년들의 마음을 두드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정치가한테도 갈 수 있고 근데 그 문을 열고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주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타이밍도 있고 그리고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제가 이걸 찾았다기보다 이 주제가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honor 해주고 저한테 왔다는 걸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뭘 했을 때 가장 그게 유용하게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We took the step to suspend several of the largest exercises.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남북한의 주요 소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야기를 골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역사적인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북한 관련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웹사이트를 통해 뉴스 포커스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VOA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02년 2월 26일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와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프랑스의 부장송에서 태어납니다. 유년 시절부터 문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위고는 20살 때 시집 오드와 기타 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위고는 이후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그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발표합니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은 한 가난한 노동자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체포돼 감옥 생활을 하고 이후 13년 후 다시 사회에 나와 이름과 신분을 바꿔 다른 삶을 살며 성공하지만 그를 뒤쫓는 한 형사에게 걸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혁명을 사실적으로 담아냅니다.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또한 정치가로 한 인생을 산 빅토르 위고. 그는 시와 소설, 민중을 위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26일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An explosion underground in the garage section of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has killed now 이 폭발 테러로 6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뒤 범인 4명은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테러의 주범인 남지 요세프는 폭탄이 터지고 몇 시간 뒤 파키스탄으로 달아납니다. 미국 수사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요세프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1995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날 테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공중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9.11 테러로 미국 뉴욕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망 또는 실종된 희생자만도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un Kol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